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SAHENTUL OMDEPBE GFBFB.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혹시 그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발음한 것은 그 알파벳입니다. 근데 불어로 제가 발음한 건데 일반 그 알파벳 순서와는 다릅니다. 아, 이는 그 감금증후군이라는 그 전신마비에 걸렸던 잠수복과 나비의 작가인 장 도미니크 보비가 세상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 프랑스 유명한 패션 잡지인 엘레의 편집장이었던 그는 42살에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신을 차린 그는 감금증후군이라는 온몸이 마비된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신체라고는 오로지 왼쪽 눈동자와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보비의 유일한 의사소통인 눈의 깜빡임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알파벳 그 순서를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 보비가 그 원하는 단어에서 왼쪽 눈을 깜빡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원하는 그 알파벳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단어가 완성되고 한 문장이 완성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15개월간 그 눈을 깜빡거려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그 책을 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정과 나비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이 출간된 지 10일 후에 그를 옥죄이고 있던 그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같이 두 절에 걸쳐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절규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함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는 이 같은 다윗의 처절한 울부짖음, 즉 자신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하에는 자신을 그처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통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애통한 모습보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 그가,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가 바로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 아들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에서 역시 장군은 우리와는 달라도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심성을 지닌 인간이었음이 본 시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임금이자 장군이었던 다윗, 그 역시 희로애락에 감정을 지닌 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밤새 울부짖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그 표현으로 다윗은 지금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30살이 넘어서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35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러니 그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닐지라도 저 역시 그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과거에 못된 습관이 그대로 있지만 그 당시에 담배를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1차로 달려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저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언젠가는 끊을 날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당시 교회 목사님이 집으로 올 때면 저 몰래 제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제가 담배를 끊도록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식사 후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데 그런 저에게 아내가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바로 그때 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당시 3, 4살에 불과했던 제 딸이 아 하나님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딸이 무엇을 알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흉내낸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의 그 말에 아 이제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정현이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현이에게 다가가서 정현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빠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시네. 그래서 아빠가 지금부터는 담배 피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딸아이의 얼굴에 환히 피는 웃음에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제 딸 정현이는 자신의 기도 때문에 아빠가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다들 우려했던 그런 금단현상이 저에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인에게 금연을 막 약속했던 그 당시에 막 10보루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10보루에 달하는 담배를 남에게 주면서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그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법대로 매일매일 아무것도 모르고 담배 피고 있는 그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그녀도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투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 잠수복과 나비의 작가 장 도미니크 보비는 정상인으로 살았던 42년의 세월보다는 전신마비의 상태로 살았던 1년 3개월이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운동경기에서 전반전을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우리가 역전을 한 경우 그때부터는 왜 그리 시간이 더디가는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기고 있는 시합에서 막판에 역전을 당할 때면 남은 시간이 왜 그리 짧은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왜 그리 멀리서 무정하게 침묵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아니 아예 우리를 잊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악인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기도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일방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과도 같습니다. 결코 악인의 대열에 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 때문에 다윗의 기도에 전혀 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돌을 전후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혹여나 넘어질까 조바심도 납니다. 그냥 한 걸음씩 천천히 조심해서 걸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왜 그리 빨리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이가 걸어가다가 뛰다가 넘어질 때면 제일 먼저 고개를 들고 부모 쪽을 바라봅니다. 물론 넘어지자마자 그냥 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저희 부모들은 가슴이 쓰라립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아이를 외면합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처럼 자신이 넘어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오곤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을 때도 많지만 꼭 참곤 합니다. 바로 그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역시 부모된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의 영혼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밤낮으로 계속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기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이처럼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원수, 즉 적은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었겠습니까? 혹자는 사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시기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임을 인정하였기에 오히려 그로하여금 반성하게 하였고 그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비통하게 울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의기양양한 원수란 다름 아닌 골리앗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이처럼 모욕했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이 같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말에 몹시 놀라고 오히려 떨기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현장을 방문했던 다윗이 골리앗의 이러한 말에 곁에 있던 사람에게 분을 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군이 원수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위협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양치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원수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규범으로 보아도 악인들인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 모습에 과연 이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조차도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개탄하는 그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창세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장소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오히려 IT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로 변모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음 놓고 휴대폰 사주기도 겁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밤낮으로 범민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지 결코 어린 자녀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들은 입교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되 상대방의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님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라고 하면 다 각양각색입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분명 코끼리는 아름드리 기둥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은 주글주글한 튜브로스의 코끼리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알고 있는 코끼리는 분명히 코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코끼리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처럼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그것도 일부분만을 만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마치 그것이 코끼리 전체의 실체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생각하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바트입니다. 나바트는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고 외면하고 계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지금 애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저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주목해 주세요. 다윗이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번 주 월요일에 아내, 후배, 어머니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에게 갑자기 찾아온 뇌 이상으로서 행동이 이상해 보이게 되자 몇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 후배는 물론 아버님, 그리고 동생, 그리고 그 후배가 섬기던 교회분들, 또 중보기도팀, 또 어머니가 섬기시던 그 교회분들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월요일 새벽에 그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월요일에 빈소를 찾아서 후배 식구들과 같이 위로 예배를 집례하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더 이상 고통과 악이 없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임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생각과는 반대의 응답을 주심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윗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지금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그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잠이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에 따르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 자신이 무너져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죽음도 고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그 처절한 버림받음이 예수님께는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슬픈 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적들이 혹여나 자신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적들에게 패했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인 골리앗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불같이 화를 내며 그에게 도전장을 보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군이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참지 못한 것은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 대상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음주 운속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그는 외교관 면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왜소한 나라일지라도 외교관은 그 나라 전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만약 그를 무시한다는 것은 개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파견한 나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손으로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자신은 결코 일본인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총칼이 무서웠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족은 물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가진 고역을 당했지만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면 그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자상하고 자애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이 더럽혀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애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 그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노를 끼칠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즉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혹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며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가 있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처럼 허무하고 또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와중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깨우쳐주셨고 음식을 먹을 때 축사하사 떡을 떼어주사 그제서야 비로소 눈이 밝혀져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밝게 될 때 함께 계신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히브리어 원문의 5절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5절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기도가 지금 점차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이 가득했지만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인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듯이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그제서야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의지하자마자 방금 전까지 번민과 근심이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쁨에 가득한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본문을 원문상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진 보기를 두렵다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좋아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늙어져가는 그 모습에 과거처럼 그리 즐겨 찍지 않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거의 자신의 사진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때때로 지나간 사진을 보듯이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만 보고 걷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거나 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힘든 난관에 봉착하거나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지나온 시절을 회상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거의 하나님에 그치지 않고 바로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동행한다 함을 다시 깨닫는 순간 영적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밤낮으로 번민과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적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성실히 경외했던 그의 입에서 이처럼 거친 불평이 나오면 그가 처한 상황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욕먹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윗 자신이 사망의 올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질 것인가를 두려워했고,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적들이 다윗이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과거 주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온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그의 가슴 속에 가득했던 온갖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넘쳐나고 그는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지금 가득하고 있나요? 근심과 번민과 혹은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고 불공평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선하심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고 지고하신 지혜로 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상태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하고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불안과 탄식이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찬송으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지만 그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몸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상실할 때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결코 세상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